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교회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나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이 말씀이 전해지고 또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또 시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벳새다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아주 짧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건의 앞뒤 맥락이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이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은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요구를 거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시는 배 안에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긴 시간을 보냈고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수많은 이적 기사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으로 답답해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못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제대로 못 듣고 그리고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그 교훈을 기억조차 못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1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 할 수 있기에 이 영 안이 열리기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를 그래서 위대한 랍비 진정으로 따를 만한 스승을 넘어서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주님을 깨닫고 스승으로서 그 예수님을 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진행되고 있는 순서를 보면 우리 주님의 시간표는 갈릴리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유대를 향해 갈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관점에서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배우고 익혀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니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 주님께서 타신 배가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8장 22절의 말씀 벳새다의 이름에 이곳의 이름은 벳새다 율리우스이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딸 율리아 영어식으로 하면 줄리아지요. 줄리아를 기념하여서 붙였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일반적인 상황, 보통 상황이라면 이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치고 간구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이 외친 것이 아니고 맹인이 사람들 의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요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이적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없는 것이 있으니 맹인을 고치는 이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했습니다. 맹인이 눈뜨게 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이라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기대와 믿음을 품고 이 사람을 데려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와 믿음이 결국 맹인을 눈뜨게 했던 것이지요. 맹인의 믿음이 아닌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 이 맹인을 고침받게 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간구에 의해서도 주변 사람들의 열심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이 시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할 곳,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로 한 곳, 그러한 사람을 찾고 또 그러한 곳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간구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또 내 가족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만남의 복인 것이기에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주변 사람들의 간구와 믿음 기도를 보시고도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 베세다 맹인 치유 사건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많은 이적 기사가 성경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한 번에 치유하시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치료하시는 것은 오직 오늘 이 본문에서 뿐입니다.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맹인들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맹인 두 명에 곧바로 눈을 안수하셔서 고쳤습니다. 유명한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보게 되면 오직 말씀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도 고치십니다. 그런데 벳세다에서는 일단 소경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왜 손을 잡고 사람들을 피해서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앞에도 그러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그 고침받을 대상과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병고침의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으실 필요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데려 나가시는 것이죠. 23절 중간 부분을 봅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이 맹인의 원어를 보게 되면 눈꺼풀 위에 침을 뱉으신 겁니다. 눈동자가 아니라 눈꺼풀 위에 침을 뱉으신 것이죠. 그리고 손을 뻗어서 양쪽 손을 두 눈에 이렇게 안수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묻어나오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십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 이제는 스스로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하고 체험해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치료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게 하시려는 질문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이나이다, 보나이다. 요 문법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거듭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거죠. 보입니다. 보여요. 사람들이 보여요. 보인다고요. 보입니다. 이 긴 표현을 보나이다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띄었고 이제 빛이 들어오고 인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완벽하게 그 상이 맺히지는 않는 단계인 것이죠.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 마치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흐릿흐릿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사람인 것처럼도 보이고 나무인 것처럼도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은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 본 것이라면 그게 사람인지 더군다나 나무인지 어떻게 흐릿하지만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다가 어느 시기인가 사고로 혹은 병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시력을 잃게 되었던 것, 그것을 이제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암흑 속에 갇혀 살던 이 맹인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눈은 띄었지만 무언가 볼 수는 있게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눈이 떠졌지만 아직 분별은 못하는 단계이지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 그 단계가 있음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랍비로 모시고 배우고 익히며 동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게는 되었지만 신뢰하게는 되었지만 그런 아직 영적 세계에는 눈을 온전하게 뜨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으로 이 시대에 둘도 없는 그러한 위대한 랍비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메시아로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은 1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라가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 영적인 분별력을 온전히 갖지 못한 1단계의 치유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단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르는 단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2단계의 치유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우리 주님께서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모자라서 두 번 안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중국 무협지혜처럼 내공을 모아서 손에 대니 그것으로 눈이 뜨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공이 부족하여서 한 번 치유하고 또 두 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두 단계를 걸쳐서 오늘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두 단계로 치유하시는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기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고정된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점진적 치유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쏟아주셨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이 사건에 나온 소경에게 한 것처럼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치유의 방식과 그 시간 단계는 우리의 요구가 아니고 주님의 주권하에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뜻에 따라 시행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표에 주님을 매료하지 말고 나의 방식에 주님이 따르기를 요구하지 말고 주님의 시간표를 주님의 방식을 따르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를 받는 맹인의 믿음이 강해짐에 따라 주님의 능력도 점점 더 증가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더 확실해질수록 강해질수록 주님이 베푸시는 그 회복의 단계도 치유의 단계도 응답의 단계도 더 심화되고 더 강화되고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25절 반응입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했습니다. 이 맹인이 1차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앞에 사람이 다니는데 마치 나무들이 흔들리며 다니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는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시니 이제 그가 다시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주목하여 보더니 이 뜻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것은 통하여라는 전치사와 보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되었다.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니 완전하게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맹인은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1차 치유되었을 때 자기 눈으로 볼 때에 사람과 나무도 구분이 안 되었는데 2차 치유되어 예수를 통하여 보게 되니 만물이 온전하게 분별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니 사람과 나무가 구분이 안 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애매모호하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헷갈렸던 것이고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인지 사기꾼 도둑놈인지 분별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니 사람과 나무가 구분이 되고 참말과 거짓말이 분별이 되고 믿을 사람과 못 믿을 사람이 구분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가 구분이 되고 천사와 악마가 구별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 안이 뜨이더라, 분별력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토록 함께 지냈음에도 예수님을 존경할 나비로는 깨달았어도 아직 메시아임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치유를 받은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2단계의 치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2단계의 치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루어졌음을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세다의 이 맹인이 예수 만나 예수를 통해 메시아를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를 만나 예수를 통해 보니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밝히 보는 영적 치유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 안이 뜨이는 것은, 진정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좋고 교회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2단계의 치유 반드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의 참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또 보도록 합니다.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실까요?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정치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세상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급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지요. 제자들도 급히 그들을 떠나가게 분리시켜 버리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세상 정치로 끌어들여 세상 왕으로 세우려 할 때 당장은 엄청난 인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지만 결국 십자가 구속의 길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또 피하셨던 길입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고 정치와 결탁하게 될 때에 교회가 정치에 휘말리면 정치에 이용당하게 되고 복음은 훼손되고 전도와 선교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벳세다에서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었고 수많은 권능을 베푸셨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 배척하자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을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벳세다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이후 주님은 벳세다에 두 번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치유받은 맹인이 벳세다에 가서 증거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벳세다 마을은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중단하시는 것입니다. 벳세다는 이미 은혜를 거두신 곳이고 그것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에게 표적이 무의미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가르침이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그 일을 주님은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만사에 때가 있는 법이지요. 은혜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은혜가 끝나면 은혜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기회를 놓치면 심판과 저주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남아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은혜를 감사히 받고 때가 있을 때에 충성을 다하는 영안이 뜨인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으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을 마칩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물을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은혜의 때에 이 은혜의 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을 다하며 천국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